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싶어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어느 책이건 또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해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은 이런 것이 겸손이다. 교만은 이런 것이다. 영광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참 좋겠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정의를 해두시지 않고요. 사건을 보여주시거나 설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긴 합니다. 옛날에는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기왕이면 똑바로 설명을 탁 해두시면 내 신앙의 목표지를 그곳으로 삼고 따라 나갈 건데 왜 이걸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사귐이시더라고요. 관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초딩 수준의 신앙을 가지면 초딩일 땐 초딩으로 완전하다 하시고요. 중딩이면 중딩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신앙의 모습을 완전하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목적이 있기에 부족한 우리의 믿음 또 부족한 우리의 지식 한계들을 계속해서 쳐주시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에 성경에 딱딱 이렇게 정의는 해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의 사건, 예, 말씀에 나타난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언가 나아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뭔가 이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가 길어서 그랬는데 뭘 살펴보겠다고요?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이 뭔가 예.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일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사실 창세기를 통해 요셉을 통해 계속 보았거든요. 인정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을 때 그죠? 인정하는 기도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자신을 인정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을 때 다윗이 누렸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도 안 가운데 단잠을 잘 수 있는 신적 평강을 누리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봤거든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70세까지 살았으니까 1세부터 70세를 두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시간들이 얼마 되었다 정의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요 10년은 그러니까 요 10편 3편의 기도를 드리기 직전의 10년은 영적 둔감성 속에 빠져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충성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렸던 시간이 됩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아들이 자기 배에 칼을 들이밀었고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을 못 신고 울며 도망하는 자리가 시편 3편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행여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해야 하는 인생의 광야를 맞이할 때 제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은 그 상황이 되면 주로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인생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는데 무엇이었죠? 전쟁터 한가운데서 단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 아닙니까? 이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대충 이쯤 되면 아 믿음이 무엇이구나 대략 정의가 오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오늘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몇 주 전에 설교를 한번 하긴 했는데 믿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결코 바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믿음의 선결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다윗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보잖아요.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백부장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한 몇 주 전에 했거든요. 수요 성경 공부 때. 근데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요 반응 요 방향보다는 좀 다른 방향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하죠. 백부장의 고백과 행동 앞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사람에게 이런 식의 반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구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원문의 구절들을 영어 성경은 amazing하고 마블을 이렇게 기록해뒀더라고요. 말 그대로 놀랐다, 경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바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처럼 놀라운 반응을 한 게 없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다 같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은 이 백부장의 지금 행동과 고백 속에서 뭐가 예수님이 이렇게 경탄하시고 계신지 읽어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답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앞에. 이제부터는 그냥 국어입니다. 이건 뭐 영해도 아니고 무슨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어입니다. 보시면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죠? 지금 찾아내셔야 되는 고백이 8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저의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 사람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이 경탄할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게 못 찾으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정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아까 열심이라는 단어로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같은 한국말을 읽는데 한국말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셨는데 우리는 보면서 이게 무슨 놀랄 말이지? 그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군인이잖아요, 이분이. 로마인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특별한 특징이 뭐죠? 군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군인의 언어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문자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인에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질서라는 질서로 접근하죠.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질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믿는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십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인식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세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면서 가야 됩니다. 백부장이 지금 종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님 내 집에 찾아오셔서 약한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는 이 종의 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린 보통 그렇게 접근하기 일쑤잖아요. 우린 사단의 세력, 사단 권세, 그래서 이 질병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승리해달라고. 그런데 백부장의 표현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백부장의 표현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결심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결심하기에 따라서 병은 고쳐지든가 안 고쳐집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결심만 하시면 병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오셔서 병마를 사단의 권세를 쫓아주시고 싸워서 이겨달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결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백부장의 인식이 무엇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능력이 많은 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으로 인식하죠? 주관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하고 주관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기억나십니까? 복음서 대부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선지자, 혹은 모세, 혹은 엘리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능력이 많았던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를 떠올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은 능력이 많은 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주관자. 예, 백부장이 한 표현,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자기 삶의 언어로 질서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심만 하시면 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질병하고 왜 싸우세요? 수준이 다른데. 예수님이 사단 권세하고 싸워야 되는 분이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건데요.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울 만한 대상이 돼야 싸움을 하죠. 싸움은 비슷한 수준끼리나 싸우는 겁니다.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결심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을 한번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무슨 표현인가 확실하게 와닿으십니까?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눈을 탁 열리는 순간 성경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이다, 몇 번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과 표현마다 똑같은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눈만 열리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이 무엇이라고 내가 정의하는 그 말을 따라서 사실은 믿음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있는 대로 읽고 있는 대로 해석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있는 대로 안 보이죠? 우리 안에 이미 해석의 틀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심만 하시면, 원하시기만 하면. 예. 백부장은 뭐라고 표현을 한 거죠? 명령해 달라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질병과 싸우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관자십니다. 주관자는 오셔가지고 좌지우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능력이 많은 분으로 생각했다면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앞에 경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분은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죠? 제가 믿음이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 두 번째는요,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바른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압니다. 지금 이걸 우리는 예절로 보거든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많이 덮여있는 사람들이라서 그죠? 아닙니다. 예절의 문제면 벗은발로 뛰어나갔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자기는 못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건 존경이 아니고 이건 경배입니다. 경배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해서 경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경배합니까? 모세를 경배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를 하러 나오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말씀 앞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인생이 자기 자신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한 명을 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나 지금 이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지금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5장에 보면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다시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잖아요. 예수님 오셔가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마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올라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처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는 시간이니까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대박이네. 아니 물고기에 뽀뽀하고 난리 나겠죠, 막 그죠? 돈을 벌었다, 그죠? 아니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이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부터 호칭이 바뀝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반응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분은 존경할 만한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성경에 이런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죄를 지적하셨습니까? 백부장에게 죄인인지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 누가복음 5장에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열병까지도 이미 고쳐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능력이 많은 분, 존경할 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선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베드로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구나.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의 중심을, 이 영적 중심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 고백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주일 2부에 나와 계신 분들 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무슨 처음 듣는 고백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도 안 해보신 분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몇 명 빼고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이 고난도 구덩이도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나를 깎아가실 때 그분의 지혜를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나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지하지 못하기에 우리 또 우리 방법대로 나아가고 입술의 고백은 번지르르하게 드렸을지 모르지만 삶의 내용은 입술의 고백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아니 내한테 뭔가를 받은 사람이 내한테 감사도 안 돌리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대면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불공평하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불공평의 대명사가 난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대면이 시작되면 우리 하나님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제 큐티 본문에도 오늘 설교에 딱 맞는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봤을 뿐이지 본문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이 죄악의 온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때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일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 엄마가 절규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정상적인 인격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능력이 많은 분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 능력 한 번만 펼치셔서 저 불쌍한 인생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니 제 말이 좀 틀렸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죠?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랍니다.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보내라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만났던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로 취급합니다. 이스라엘 영내 안에 유다 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영내 밖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뭘로 취급합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 불러놓을 때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오셨잖아요. 인류 모두를 구원하고 예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인식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만 하나님 자녀고 교회 밖에는 자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고 늘상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쪽을 한쪽은 개로 한쪽은 개보다 못한 인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대중 말해가 보내십시오 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의 사람들은 아니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죠. 그랬던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누구한테 한 말이죠? 여인에게 한 말이죠.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잖아요. 또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유대인들만 위해 오셨네요. 문자적으로 볼 게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일부러 하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들, 그렇게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이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된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앞에서 주, 구원자시고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봐야 아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가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과 제자들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장 누가복음 7장 시작할 때 주요 인물이 누구죠?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아까 초반에 읽으실 때 뭘 지어드렸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 그죠? 8장 말미에 보면 야이로의 딸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기억나시죠? 그 회당이 여기 가버나움이거든요. 지금 요 회당장이 이 회당에 속한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목사거든요. 목사가 백부장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부장은요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죠? 주님 제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목사는 그 정도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죠?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누가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인과 제자들이 대비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에게만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당연히 그러니까 이 여인을 비인격적으로 사마리아인보다 더 못한,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개보다 못한 취급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자아가 부서집니다. 자아가 함몰이 됩니다. 근데 이 자아가 함몰되는 자리를 못 떠납니다. 왜요? 내 딸이 고통 속에 있거든요. 부모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자녀가 아프거든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내가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 자녀가 나음을 받아야 된다. 수치와 고통을 넘어서서 25절에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좀 좋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주님이 한마디 더 일침을 박습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살면서 아마 이 여인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치욕적인 말일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무슨 인격이 문제가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늘.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가 깨트려져야 자기가 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와 옥사리와 종사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 다윗이 그 생활을 지나갈 때 드디어 자아가 부서짐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인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여인의 자아를 부숴뜨리는 겁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타 아닙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직접 말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아를 부셔놓겠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아가 부셔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해오신 동일한 패턴의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 됐다 가자. 그러나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구덩이나 내 삶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자신을 개보다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큰 믿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상이 보여서 예, 나에 대한 실상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을 때. 근데 더불어서요 나라는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실상도 보입니다. 같은 죄인됨이 보입니다. 돈이 많아도 뭐 건강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실상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비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의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일부 때는 제가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필요하시면 일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드렸던 기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계속 똑같거든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비친 내 자신을 대면하여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단장, 신적 평안,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남은 세월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모세와 바울이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